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중국 회사와 북한 운송 회사 등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실은 어제 개인 한 명과 기업 13곳, 선박 20척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명단에는 북한과 거래한 중국인을 비롯해 중국 단둥 소재 기업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해외 수출입과 북한인 해외 노동자 파견에 관여하면서 북한 정권이나 노동당에 수익을 제공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해외 자산 통제실은 성명에서 이번 제재 조치는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개별 국가의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한국으로 망명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유엔 군사령부 특별조사단은 오늘 이 폐쇄회로 영상을 공개하면서 북한군이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을 두 차례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드 캐럴 유엔 군사령부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쏜 총탄이 군사 분계선을 넘었고 또 북한 병사 한 명이 군사 분계선을 일시적으로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사는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북한 측의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망명 북한 병사는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병원 관계자가 확인했습니다. 미국 해군 항공기 한 대가 일본 오키나와 인근 태평양에 추락했습니다. 미 해군 7함대는 성명에서 오늘 오후 2시 45분경 11명이 탑승한 해군 항공기 한 대가 오키나와 남동부 해상에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항공기는 미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합동훈련에 참가 중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현재까지 8명이 발견됐다고 전했지만 이들의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미 해군은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짐바브웨를 37년간 철권 통치해온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어제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무가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사임서에서 짐바브웨 헌법 96조에 따라 공식 사임하며 사임은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아프리카의 독재 국가인 짐바브웨를 37년간 통치한 무가베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막을 내렸습니다. 의회가 추진하려던 무가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안건은 폐기됐습니다. 차기 짐바브웨 대통령은 에머슨 음나가그와 전 부통령이 유력합니다. 무가베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뒤 국외에 피신해 있던 음나가그와 전 부통령은 오늘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일 흑해의 휴양지인 소치에서 바샤르 아라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만난 데 이어 어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리아 사태 등을 논의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두 정상은 약 1시간 동안 계속된 전화통화에서 시리아 내전과 테러리즘,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 북한 문제 대해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시리아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 시리아의 통합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러시아의 시리아 내 군사작전을 곧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무하마드 바키리 이란 대통령과 만나 시리아 내전에 대해 논의하고 시리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를 격퇴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고 유엔 난민기구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대표는 오늘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로힝야족 난민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모든 것이 빠져나간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인종 청소를 자행하는 미얀마 군부의 위협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이주한 로힝야족 난민들이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해외 수출입 통로와 해외 노동자 문제를 겨냥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20개 나라가 미국의 대북 압박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친북 국가 앙골라가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을 대거 출국시켰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이 많겠고 평안남도와 황해도 북부 산간 지역에는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12도에서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회사와 북한 운송회사, 선박 등을 대거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북한의 해외 수출입 통로와 해외 노동자 문제를 정조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1일 개인 1명과 기업 13곳, 선박 20척을 제재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제재 조치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불법 자금을 끊기 위해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오랜 상업관계를 맺었던 제3국 국적자와 북한의 운송망 등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제재 명단에는 북한과 거래한 중국인을 비롯해 중국 단둥 소재 기업들이 여럿 포함된 점이 특징입니다. 이 중 단둥 커화 경제무역회사와 단둥 샹허 무역회사, 단둥 홍다 무역회사의 경우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억 5천만 달러치의 물품을 북한으로 수출했고 1억 달러치의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이들이 거래한 물품에는 노트북 컴퓨터와 무연탄, 철, 철광석, 납광석, 아연 등이 포함됐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밝혔습니다. 또 중국 국적자 선시동과 그가 운영하는 단둥 동이안 산업은 지난 몇 년간 2,800만 달러에 달하는 물품을 북한으로 판매했는데 여기에는 차량과 전기 기계장치, 알루미늄은 물론 원자로와 관련된 품목도 있었습니다. 또 해외자산통제실은 단둥 동이안 산업 등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관련된 북한의 위장 기업에도 연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국가기관인 조선육해운송과 조선국가해사감독국이 제재되고 조선대봉운송회사와 조선릉라도운송회사 등 6개의 북한 운송회사들이 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아울러 이들 운송회사들이 보유한 선박 20척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들은 자경호와 강성 1호, 부흥 1호, 양각도호, 유성 7호 등으로 최근까지 북한의 석탄 수출에 이용된 것으로 알려진 선박들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선박의 불법 활동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에는 조선금별무역회사 소유의 선박 예성강호가 다른 선박에 물건을 옮겨 싣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이는 지난 9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375호 위반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은 선박 간 환적을 자주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환적 화물은 원유일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와 연관된 남남 기업도 포함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남남 기업은 중국과 러시아, 캄보디아, 폴란드를 거점으로 운영되며 북한인 해외 노동자 파견에 관여하면서 북한 정권이나 노동당에 해외 수익을 안겼습니다. 해외 자산 통제 실은 각국이 안보리결의 2375호에 따라 9월 11일을 기준으로 더 이상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계속해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제재 회피 전략을 밝혀내는 한편 북한의 외부 무역과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압박을 극대화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사실을 발표하면서 추가 제재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은 물론 관련자들에게 제재와 처벌을 가할 것이라며 제재 수위가 역대 가장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의 추가 제재가 2주에 걸쳐 나올 것이라고 말해 일련의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점을 시사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20개 나라가 미국의 대북 압박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들 나라와 개별적으로 접촉해 북한 노동자와 대사관 등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는 설명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한 달만 사이에 적어도 20개 나라가 미국의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에 동참해 각기 다른 조치를 취했다고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It was at least 20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at had done different things with that maximum pressure campaign. Now that would exclude
노어트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그 외 다양한 제재와는 별개로 미국이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눈 나라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들 나라에 북한 노동자 수 축소나 추방 그리고 북한 대사관 축소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here we have said reduce the size of the North Korean number of North Korean guest workers in your country, reduce the footprint of their embassy, kick out North Korean guest workers, that type of thing.
노트 대변인은 또 이날 재무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에 중국 기업들이 포함된 것이 중국의 대북 압박 협력을 위태롭게 만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어떤 것도 위태롭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I don't think it jeopardizes anything. Look, I think the world has come together behind this issue, recognizing how destabilizing the activities are on the part of Kim Jong-un's regime.
노트 대변인은 전 세계가 김정은 정권의 행동이 얼마나 불안정을 야기하는지 인식하고 이 문제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데 따른 제재로 인해 그런 관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친북 국가 앙골라가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을 대거 출국시켰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한 이후 나온 조치인데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의 친북 국가로 알려진 앙골라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내보냈습니다. 앙골라 국영 매체 저널 디 앙골라는 21일 북한 노동자 153명 가운데 55명이 앙골라를 떠났다며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남아있는 북한 노동자 98명도 조만간 앙골라를 떠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테테 안토니오 앙골라 외무차관이 공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출국하는 것을 감독했다고 전했습니다. 안토니오 차관은 북한 노동자들과의 계약 해지는 북한 회사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를 앙골라 정부가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북한 노동자들은 앙골라 내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FP통신은 이날 마누엘 아우구스토 앙골라 외무장관의 국영 TV 인터뷰를 인용해 나머지 북한 노동자들도 이미 귀환 조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앙골라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북 압박 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한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틸러슨 장관은 17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아프리카 지역 내 무역, 안보와 통치 관련 행사에서 앙골라 등 아프리카 30여 개국 외교 장관들에게 북한의 추가적인 외교,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앞서 16일에는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수단 정부가 북한과의 모든 군사와 무역 관계를 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9월 앙골라에서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2012년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 청송연합이 앙골라 수도 루안다에서 영업 중이며 이 기업 대표가 외교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또 북한 교관이 앙골라 대통령 경호부대와 비공식 부대를 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976년 북한과 수교를 맺은 앙골라는 주로 대북제재 회피 국가로 지목돼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북한 국적자 2명의 신상을 공개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처음으로 제출했으며 이후 실질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중대한 조치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That I think is another way to pressure the Kim Jong-un regime. It also has important symbolic value.
이번 조치는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자 중요한 상징적인 가치를 갖고 있으며 북한에 경제적 영향을 주면서 대북 제재 허점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입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은 지금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는 중이며 앞으로도 이를 완화하지 않고 계속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법률적 요건은 이미 지난 몇 년간 북한의 행동으로 충족된 상태였다며 따라서 이번 조치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쇼프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의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이 다른 선택 방안들을 갖고 있고 대북 압박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레리 닉시 연구위원은 미 행정부 내에서 오래전부터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가 논의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북한의 행동과 정책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조치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Overall, it's a more symbolic status and policy than it is substantively.
전반적으로 이번 조치는 상징적인 조치로서 행정부의 대북 제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닉시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이번 조치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이번 조치가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시기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Question I have is why now? And the timing of this.
중국의 대북 특사가 귀환하기도 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한 중요한 연설에 대해 북한이 완전히 반응하기도 전에 그리고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현 시점에 북한의 부정적인 반응이 뻔한 조치를 취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누지 대표는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인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길은 막혔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가톨릭대학 정치학과의 앤드루 여 교수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이 단기적으로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압박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를 위한 시도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함으로써 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는 가정 아래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헤리티지 재단의 클링너 연구원은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비핵화 협상 복귀를 어렵게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Well, some will complain that it will make negotiations, a return in negotiations, more difficult. But of course, North Korea.
거듭 협상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는 지적입니다. 수미테리 전 보좌관도 북한이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미 대화와 협상의 문은 닫힌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 대사는 테러 지원국 지정이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say, all right, well, let's talk about it. Why have we done this?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이유와 그 같은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설명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번 조치를 구실로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If the North, for example, decides to test its long-range missiles so that they almost reach the U.S.
카네기 재단의 더글라스 팔 부원장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로 결정하고 이 미사일이 미국에 가까이 도달해 미국이 이에 대한 격추나 사전 타격에 나설 경우 매우 빠르게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맨스필드 재단의 찬우지 대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등 군사적 도발에 나서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그럴 가능성을 더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클링러 연구원은 북한이 반발하면서 미국법과 국제법,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계속 핵무기를 추구하면서 이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면 최악의 경우 관련국들 가운데 한 나라가 오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중 두 나라가 오랫동안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인 사태입니다. 북한은 이를 통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송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한 것이 공식 확인이 됐나요?
공식 확인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는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룡해와 리수용 단 부위원장 면담 등 승타오 특사의 평양에서의 활동을 전하면서도 김 위원장 면담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면담이 이뤄졌지만 양측이 보도하지 않기로 했을 수 있다는 추측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가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예, 이례적인 정도를 넘어서 북중 관계에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네.
일부에서는 북한이 특사의 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설득력은 없어 보입니다. 공산당 지배체제인 중국에서 당 부장은 장관급 이상의 지위인데다 무엇보다 특사는 직책보다는 최고 지도자의 메신저라는 자격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이 왜 송타오 특사를 만나지 않았을까요?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건 북한이 이를 통해 핵 포기는 절대 없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숭따오 특사 파견은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 이뤄졌는데요. 북한은 특사의 핵심 메시지가 자국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미중 정상 간 합의 내용인 것을 당연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김 위원장은 특사가 전할 중국 측의 메시지에 거부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관계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악화되어 온 것도 이번 사태와 관계가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이 두 나라 관계가 악화된 건 무엇보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면서 중국의 국가 이익을 저해하고 국제적으로도 곤혹스런 처지에 놓이게 한 게 주요 이유입니다.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가담하고 있는 데 대한 반감이 컸던 겁니다. 올해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북중 정상회담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반감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북한은 최근 관영 매체의 논평을 통해 중국이 개구리 올챙이 때 생각 못한다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과거 서방국들과 소련의 강한 반대와 제재를 무릅쓰고 핵무기 개발을 강행했던 것을 빗댄 겁니다. 이 북한은 또 미국에서 중국의 역할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어떤 종주국이나 맏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정부나 당 차원의 공식 성명은 아니지만 중국에 대한 강한 반감을 엿보게 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일각의 평가가 확인됐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핵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또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이런 평가에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여건과 국가 이익을 고려해 북한을 다뤄야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대북 영향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이번 특사 방북에도 불구하고 이런 북중 관계가 달라지기는 어렵겠군요.
그렇다고 두 나라 관계가 더 악화되지도 않을 전망입니다. 집권 2기에 접어든 시진핑 주석이 대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북한 역시 혈맹인 중국과 계속 각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앞으로 북핵 중재자로서의 역할이나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와 다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주변국들과의 역학관계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21일자 글로벌 타임스 신문의 보도가 주목됩니다. 이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잘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매체는 사설에서 미국과 북한 모두 중국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며 중국은 이제 유엔의 틀에서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응하는데 좀 더 강조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과 워싱턴의 대립이 갈수록 깊어가고 있지만 이에 대해 중국이 두 당사국보다 더 우려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북한의 핵은 미북 간 문제임을 강조한 겁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군 병사의 긴박했던 탈출 장면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북한군 추격조는 이 병사 바로 뒤에서 총격을 퍼부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강이 빠르게 회복 중인 이 병사는 25세의 성이 오 씨로 한국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의료진에게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 지프 차량이 북한구역 도로에서 판문점 쪽으로 빠르게 질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북한구역의 72시간 다리와 김일성 친필비를 지나는가 싶더니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군사분계선 바로 앞에서 지프차는 나무에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 이미 알려진 대로 배수구에 바퀴가 빠졌습니다. 이후 북한 측 판문각에 있는 북한 군인들이 다급하게 차량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망명을 시도하던 병사는 차량이 배수구를 빠져나오지 못하자 차에서 내려 남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뒤쫓아온 북한 군인들이 바로 등 뒤에서 총격을 퍼붓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망명을 시도하던 이 군인은 체포됐거나 즉사했을 정도로 매우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22일 지난 13일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군 병사의 탈출 장면을 생생하게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군사분계선이 배치한 페세페로 TV와 열감시 장비로 촬영한 것들입니다. 채드 캐럴 유엔군 사령부 공보실장은 이날 6분 50여 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하며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When we focus back on the top screen, you can see one KPA soldier here run across the MDL for a few seconds. Hit play.
이 영상엔 북한군 병사 한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추격했다가 황급히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 열 감시 장비를 통해 한국군 부사관 두 명이 쓰러져 있는 북한 병사를 남쪽으로 끌어가는 영상. 멀리 무장한 북한 군인들이 집결해 당황해하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의 캐럴 실장은 호주와 뉴질랜드, 한국, 미국이 특별조사팀을 구성했고 스웨덴과 스위스의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조사 과정을 관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북한이 두 가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key findings of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are that the KPA violated the armistice agreement by one, firing weapons across the MDL, and two, by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사격을 가했고 추격하던 군인이 실제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정전 협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캐럴 실장은 유엔군 사령부 관계자가 이날 북한군의 위반 사항을 북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위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서로 만날 것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한국군의 적절한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급박한 상황에서 엄격한 판단으로 현명하게 대응했다는 결론을 조사팀이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The JSA Security Battalion personnel demonstrated appropriate self-discipline and sound decision-making at a time when the situation on the ground
공동경비구역에서 발생한 불확실하고 모호한 사건을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고 마무리한 한국군 대대장의 전략적 판단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한편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을 통보하고 대화를 요구했지만 실제로 답변을 기대하긴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사 전문가인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20일 VOA에 북한이 과거에도 정전협정을 많이 위반했지만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답변을 뭐 할게요. 정전협정 위반이 확실한데 그거를 나와서 뭐 잘못했다? 위반했으니까 잘못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북한 그런 거 안 하죠. 그냥 일단 뭐 입 닦다보면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느낌에. JSA 안에서만 일어난 그 정전협정 위반도 많고요. 뭐 그동안에 뭐 정전협정 자체를 놓고 본다면 위반할 수는 뭐 수없이 많죠.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한 번이라도 사과나 시인이나 뭐 그런 걸 한 적이 없죠.
북한은 이번 북한군 병사 망명이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망명한 병사는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이 병원의 이국종 중증외상센터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이 병사가 24살, 한국 나이로 25살의 오모 씨라며 건강이 회복되고 있어 사망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같은 또래의 한국 청년과 피부 상태가 좀 달랐다며 악수해 보니까 한국 해군 특수대원처럼 손가죽이 단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군인이 영화와 한국 노래를 듣고 있고 이후 대화를 했는데 한국의 소녀나 젊은 여성들로 이루어진 걸그룹을 좋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저한테 저기 어떤 노래가 더 좋다 그래서 난 이게 더 좋은데 너는 왜 이게 더 좋니 뭐 이렇게 해서 괜히 농담할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의료진은 이 병사가 8년째 북한군에 복무했던 운전병으로 한국에서 법률 공부를 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중국 국영 항공사인 에어 차이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평양행 노선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고려항공의 운항 편수도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어 차이나가 20일 비행편을 마지막으로 베이징 평양 노선 운영을 멈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통신은 에어 차이나 공보 담당자를 인용해 이번 결정이 수요 부족 때문이라면서 언제 운항이 재개될지 알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어차이나는 지난해에도 11월부터 평양행 노선인 CA-121편과 돌아오는 CA-122편의 운항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운항 중단 역시 겨울철 비수기에 따른 승객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었습니다.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레이더 24에 따르면 에어차이나의 평양 노선은 올해 3월 27일에 재개됐습니다. 이후 평양 마라톤이 열렸던 4월 중반까지 한시적으로 주 3회 스케줄로 운항이 되다가 이후 2주간의 휴식기를 거쳐 5월 초부터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항공편을 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차이나는 이달 20일까지 편도를 기준으로 총 60회 운항 기록을 남겼는데 매월 1, 2회 결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운항 중단 조치가 승객 감소에 따른 것이라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관광객이 모이는 내년 3월 이후부터 운항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고려항공의 운항 횟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라이레이더 24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10월부터 베이징 노선을 기존 4회에서 3회로 줄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고려항공은 여름에는 증편을 통해 주 5회 운영을 하지만 겨울에 접어들면서 3회로 간편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아울러 상하이 노선은 8월 말을 끝으로 다시 띄우지 않고 있고 주 2회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노선은 10월 한 달간 6번이나 결항을 하긴 했지만 11월에 접어들면서 정상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셴양 노선의 경우 결항 기록 없이 주 2회로 꾸준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현재 고려항공은 베이징 3편, 셴양과 블라디보스톡 각각 2편씩 매주 총 7편을 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려항공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최대 10여 개의 해외 도시에 취항했었습니다. 그러나 태국과 쿠웨이트, 파키스탄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이들 나라들로의 운항이 중단됐고 전세계 형식으로 운영됐던 칭다오와 진안, 타이위안 노선은 올해는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또 2014년까지 고려항공이 정기적으로 취항했던 말레이시아의 경우 올해 초 대북 제재결의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국적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 영공 통과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세계 식량계획 WFP가 지난달 북한 주민에게 분배한 식량 규모가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자연재해 복구 사업에 동원된 주민들에게 추가로 식량을 지원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달 북한 취약계층 82만 7천여 명에게 2,631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프란시스 케네디 로마 본부 대변인은 21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북한 9개 도 60개 시군의 5세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에게 비타민과 미네랄, 지방 등이 함유된 영양 강화 식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9월과 10월에는 가뭄으로 영향을 받은 23개 시군 여성과 어린이 10만여 명 이상에 추가로 식량을 지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최고 수준으로 전달인 9월 취약계층 75만여 명에게 2,176톤의 식량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해 17%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 1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 지원 규모 1,752톤에 비해서도 30%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케네디 대변인은 지난달 식량 지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서 재난위험 감소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추가로 식량을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뭄과 홍수 등 재난에 취약한 지역에서 제방을 수리하고 강하천 준설 작업을 벌이며 나무를 심는 작업 등을 진행하는데 주민들을 동원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작업은 11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진행된다고 케네디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케네디 대변인은 세계식량계획이 여전히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기간 취약계층에 배급한 식량은 표준 배급량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7월부터 2년 6개월 일정으로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7,65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 모금된 액수는 4,570만 달러로 목표액의 6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당국이 지난 9월에 이어 10월 주민들에게 1인당 하루 38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8월 300g을 배급했던 것에 비해서 30% 가까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60% 수준에 불과하며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라고 세계식량계획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내년 초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세계 여러 나라는 현재로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큰 무게를 두지 않는다면서도 한반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국 선수단의 안전을 위해 전문가를 한국에 파견해 현지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올림픽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한국 안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문화부 공보실은 VOA에 평창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최선의 보안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개최국인 한국 정부 각 부처는 물론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을 방문하는 캐나다 선수단의 안전을 위해 캐나다 올림픽위원회와 장애인 올림픽위원회, 외교부, 연방경찰 등이 한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캐나다 올림픽위원회 하 장애인 올림픽위원회 연방 경찰 관계자들이 캐나다인들에게 가장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해 현지 답사 활동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도 한국의 안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자국민들의 영향을 미칠 상황을 알게 되면 즉시 공지할 것이고 영국 올림픽위원회, 장애인 올림픽위원회와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설명입니다. 독일 외교부의 한 관리는 VOA에 관련 당국이 한반도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실질적 위험이 높아질 경우 통지할 것이라면서 현재로선 그런 단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해 독일 선수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고 현지 당국과도 접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안전 조치는 다른 모든 스포츠 대회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준비 과정의 일부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준비 태세를 묻는 질문에 한국 여행 관련 안전 상황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주 정부 부처들이 모든 주요 국제 스포츠 대회와 마찬가지로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도 한국의 안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네덜란드 선수단과 응원단 그리고 언론 매체에 당국의 한국 여행 관련 안전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라 플레스 프랑스 스포츠부 장관은 지난 9월 북한이 태평양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겠다고 경고하자 한반도 긴장이 심화된다면 선수들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오스트리아 국가올림픽위원회 칼스토스 위원장도 상황이 악화된다면 평창올림픽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지난 11일 VOA에 최근 몇 달에 걸쳐 각국 정부 대표들뿐 아니라 유엔과도 긴밀히 접촉해왔지만 논의 과정에서 어떤 나라도 평창올림픽의 안전과 관련해 우려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이 탈북 여성들의 처지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유엔은 중국 내에서 인신매매에 취약할 뿐 아니라 강제로 북송되면 가혹행위뿐 아니라 죽음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들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20일 북한에 대한 심의 결과를 담은 최종 견해를 발표한 위원회는 북한의 수감시설 내 여성들의 상황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여성들이 당국자들에 의한 강간 등 성폭력에 취약하고 이 같은 문제들을 처리할 적절하고 독립적이며 비밀이 보장되는 제도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혐의로 구금된 강제북송 여성들의 상황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여성들은 수감시설에서 성폭행을 당할 뿐 아니라 죽음에 처할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강제 낙태의 대상이 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박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북한 당국에 수감시설 내 여성들을 성폭행 등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북송된 탈북 여성들이 성폭행이나 강제 낙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그들의 생명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존중되도록 하는 등 수감시설 내 강제 북송 여성들의 상황을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월에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탈북 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혹은 인신매매 단체들의 음모에 의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에 따라 이들은 어떤 법률적 처벌의 대상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리아 나다 라이아 위원은 지난 8일 열린 북한 심의에서 그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Repatriated women are subjected to detention, harsh treatment, and even to forced abortion.
강제 북송된 여성들은 수감시설에 갇혀 가혹한 처벌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강제 낙태까지 당한다는 겁니다. 나다라이아 위원은 또한 강제 북송된 여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 문제도 중대한 우려 사안으로 제기됐습니다. 위원회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이 인신매매 조직에 희생되는 상황에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여성들이 강제결혼과 무국적자 자녀 출산, 강제노동과 매춘 등을 당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특히 인신매매 희생자들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노동교화소나 수용소로 보내져 보안요원들에 의한 성폭행과 강제 낙태 등 인권유린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마리온 베데리오는 지난 8일 열린 심의에서 북한 여성들이 이들을 중국 남성에게 팔아넘기려는 인신 매매범들에 의해 희생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Many of the estimated 10,000 North Korean women and girls who have migrated to China to flee
북한의 인권 유린을 피해 중국으로 건너온 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여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인신 매매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베데리오는 인신 매매범들이 북한 여성들을 유인하거나 납치하고 일부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제한한 뒤 결국 매춘이나 강제 결혼 등을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 가정폭력과 성폭력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위원회는 북한이 가정불화와 이혼 문제에서 화해와 조정을 우선시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여성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북한 법률이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금지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와 지원 대책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발생 빈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피해자를 위한 법률 구조 체계나 보호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2012년 개정한 형법에서 강간에 대한 처벌을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으로 낮춘 것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 밖에 위원회는 북한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여전히 미약한 점과 임산부와 수유 중인 여성의 28%가 영양실조 상태라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는 세계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국제인권협약인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의거해 설립된 기구로 매년 두 차례 열리는 회의에서 각국 정부의 이행보고서를 심의합니다. 2001년에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북한은 2005년에 첫 심의를 받았고 지난 8일 두 번째 심의를 받았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난해 여름 발생한 북한 함경북도 홍수 복구 작업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고 그웬돌린 팡 국제적십자사 아시아지역 사무소장이 밝혔습니다. 팡 사무소장은 BOA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로 인해 구호품 확보와 현지 요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우선 국제적십자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At the moment, the IFRC is working together.
조선적십자사와 함께 재난위험 감소, 그리고 주거지 마련, 보건 식수 위생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영양 개선을 위해 온실을 지어주고 버섯 재배 기술을 전수하며 식품 가공 사업도 지원하고 있어요. 아울러 재난 감소를 위해 묘목을 생산하면서 나무 심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역 진료소와 보건시설 관계자들에게 긴급 구호 관련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홍수 대응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홍수는 지난해 8월 말 발생했는데요. 아직 복구가 안 된 건가요?
We're in the final stage as what I told you. We're ending the whole operation in December.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상수도 건설과 복구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12월이면 모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IFRC는 수재민들에게 긴급 지원을 제공하고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 복구 사업은 다른 사업들보다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겨울에는 복구 작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설이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지 등을 잘 살펴야 하기 때문이죠.
함경북도 홍수 복구 대응이 거의 1년 3개월 정도 걸린 건데요. 이 북한의 복구 작업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더 많이 걸린 건가요?
We have covered almost everything. If you look at the updated report.
말씀드렸듯이 홍수 대응 복구 단계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홍수 복구 사업에 특별히 큰 지연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신속히 이루어졌어요. 홍수 발생 이후 3개월 안에 12,000채의 새로운 집을 건설했죠. 또 수재민들에게 텐트와 위생용품, 물통, 수질 정화제, 부엌용품 등 구호물품도 신속히 지원이 됐습니다. 다만 상수도 건설과 도로, 다리, 강둑 재건 사업에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는데요. 겨울에는 작업을 할 수 없어서 올해 4월에서 6월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또 일부 기자재를 획득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기자재를 얻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유엔 제재 때문이었나요? 유엔 대북 제재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Of course, a challenge because of the sanction.
네, 맞습니다. 유엔 제재 때문에 일부 기자재와 구호품을 북한에 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유엔 제재로 물품을 구입하고 보내는데 어려움이 많은데요. 일부 물품 공급 업체는 북한에 보내는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 물품을 제재 품목 목록과 교차 점검해야 하는 것도 물품 전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북한에 자금을 보내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엔 제재 등으로 인한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Now purchase ahead of time. So we have calculated
대북 사업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물품 등을 미리 주문합니다. 물품을 주문해서 도착하는 시간 등을 계산해서 물품 전달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IFRC는 이달 초 공개한 함경북도 홍수 보고서에서 홍수 대응 사업 예산으로 당초 742만 달러를 책정했지만 503만 달러로 예산을 줄였다고 발표했는데요. 필요한 예산 가운데 현재 얼마가 모금됐나요?
Originally we have identified the needs and we came up with a budget.
올해 초 함경북도 수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은 740만 스위스 프랑이었습니다. 북한 내 인도주의 지원 필요는 여전히 높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고려해서 이번에 예산을 503만 스위스 프랑으로 조정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올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때문에 현재 필요에 맞게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480만 스위스 프랑인데요. 올해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25만 스위스 프랑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산이 조정돼서 원래 수재민들에게 지원하려고 했던 석탄은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북한에서 활동하는 국제적십자사 외국인 구호 요원과 북한 요원은 몇 명 있나요?
For now we have five. We have five including myself. So I have one.
저를 포함해 다섯 명의 국제 요원이 있습니다. 각각 예산과 행정, 프로그램, 재난 관리, 식수, 위생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지 요원은 약 16명 정도 됩니다.
앞서 대북 제재로 자금을 송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들에게 월급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I don't know exactly how much they get, but we follow the
이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얼마를 지급하는지는 모릅니다. 자금을 북한에 전송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북한에 자금을 송금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대북 사업 예산이나 사업 계획은 나온 게 있습니까?
So in total for next year, we will be
내년도 대북 사업 예산으로 440만 스위스 프랑을 책정했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재난 위험 감소, 거주지, 보건, 식수위생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역도 올해와 비슷한데요. 다만 함경북도 내 두 개 지역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장 많은 예산은 식수위생 사업에 배정이 됐어요. 총 105만 스위스 프랑이 배정됐습니다. 이어 재난 위험 감소 사업에 94만 스위스 프랑, 생계와 기본 필요 사업에 91만 3천 스위스 프랑, 거주지 87만 스위스 프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그웬돌린 팡 국제적십자사 아시아지역 사무소장으로부터 지난해 발생한 함경북도 홍수 대응 사업 현황과 내년도 대북사업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현진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투데이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지난 2년 반 동안 아사드 정부는 자국민의 화학무기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2013년 8월 반군 장악지역인 다마스쿠스 외곽 고타에는 치명적인 살인가스를 실은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이 공격으로 얼마나 사망했는지 분명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대략 300명에서 1,700여 명이 죽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같은 참상이 알 아사드 정권의 명령에 따라 자행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도 아사드 정권이 자국민들에 대해 화학무기 공격을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살인행위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5년 8월 결의 2235호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학무기 금지기구와 유엔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조사단은 지난 4월 칸 샤이쿤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가스 공격의 책임이 시리아 아랍공화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공격은 화학무기 금지 조약 등 국제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공동조사단은 또 테러단체 IS가 2016년 9월 이틀 연속 호위시 마을에 화학무기 일종인 황겨자 가스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달 8일 영국, 프랑스, 독일 외교장관들과 함께 이를 비난하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아사드 정권은 모든 화학무기 사용을 멈추고 보유 중인 모든 화학무기를 화학무기 금지기구에 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가해자의 책임을 묻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안전보장이사회와 모든 회원국들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보호하고 이전의 약속을 이행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